오늘 함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새해에는 뭐더 건강하면 좋겠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속안 썩이면 좋겠어요. 취직도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런 소원을 새해가 되면 또 그런 소원을 품습니다. 잘 된다는 것, 이것을 심플하게 그냥 뭐 표현해 본다면 뭐좀 어거지 같습니다만은 뭐 성공한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그런 책들은 검색해 보면 무수하게 있습니다. 성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성격일까요? 경제적인 수준일까요? 외모일까요? 나의 배경일까요?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성공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닐 뿐더러 가장 강력한 요소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유펜의 심리학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가장 확실한 특징은 grit이래요. grit. 그게 영어로 grit, grit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딱 맞진 않습니다만 열정, 끈기 뭐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결정적인 요소가 열정과 끈기였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세계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뭐 열정으로 뭐 얻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끈기만 있으면 구원받는 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도 은혜이고 그 믿음도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 믿음으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열정과 끈기는 필요가 없을까요? 구원은 열정과 끈기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렇다면 열정과 끈기가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열정과 끈기는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한두 명이 들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없으신데 그것은 이미 뭐 열정과 끈기가 있으시거나 최소한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래 그렇게 받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열정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함정을 팠는데 꽤 많이 있어요. 열정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 그러면 사용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달 전에 이곳에서 제가 원고 없이 올라와가지고 한바탕 난리 쳤던 그날, 예, 요나. 요나 열정 없었거든요. 오로지 도망칠 열정만 있었고, 니느웨를 향한 열정은 전혀 없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는데도, 3일 길을 하루 동안 대충,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대충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막 회개하고 회복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요나서 4장 이후로는 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열정이 없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현장을 보여주셨더니 아마 요나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 열정 있는 선지자가 되어서 여생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렇게 겁쟁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다 도망치던 자들이 나중에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십자가에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어서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뭐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면서 그 열정이 쓰임받는 그런 패턴이 참 올바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드러누워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타령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 뒤치다꺼리 막 하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열정을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주님께 열정을 드리는 사람을 더 잘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집회에 가면 부르는 찬양 중에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베이스 기타 뭐 드럼 이런 악기가 되게 좋아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띠리리리 띠띠띠리리. 자,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막 부르면 한 시간 동안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도 이렇게 열정 없이 부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시편 98편이 찬양이시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막 찬양을 강조하고 찬양을 선포하고 찬양을 명령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마 거룩한 명령이라고 했을 거예요. 찬양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막 명령에 불복종해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래서 사실 이제 정말 좀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이 찬양시를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요즘에 1987이라는 영화가 나왔대요. 한국 영화인데 저의 1987년은 대구 팔공산 기도원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던 그해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해를 체험했습니다. 그 80년대에 대한민국에 불었던 그 은혜를 팔공산에서 경험했어요. 중고등부 그 한 10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마지막 날 다 같이 일어나서 뛰는 거죠. 이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와 얼마나 뛰었는지 새벽 3시, 4시까지 뛴 거예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실로암이었어요. 그때 실로암 막 나왔을 때 막 그려지십니까? 오 주야 당신께 그러다 결국 이제 마루장이 꺼져가지고 그 기도원의 마루장까지 물어주고 뭐 부장집사님 부장집사만 남아 계시고 우리는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어떤 성도님은 말합니다.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요새는 막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 순모임이나 식사자리에 가면 제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창 때니까 많이 드세요. 제가 30년째 듣고 있습니다. 아직 한창 때래요. 아직 한창 때래요. 근데 제가 그 정말 제 인생의 전성기 때 한창 때 쩌는 먹지는 못해요. 그만큼 먹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먹는 양으로서가 아니라 맛있게는 먹을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권사님 그러면서 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정말 먹을 때 열정 없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 같이 식사하지 마세요. 이 먹음 식사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의 연장을 위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었거든요. 영혼의 교제를 천국의 식탁을 막 예표하는 그런 건데, 막 저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식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끼 식사를 해도 한 끼 빵과 커피를 먹어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즐겁게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먹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먹고 열정적으로 뛰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처럼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전처럼 관절도 이렇게 안 쉽고, 저도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픈 거예요. 몇 주째 오른쪽 어깨가 아파. 그리고 왜 오른쪽 어깨가 아플까 생각하다가 엊그제 알았어요. 이게 운전하다가, 제가 혼자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하다가 물통이 자꾸 쌓여가지고 이 물통을 뒷자리에 넣으려고 이렇게 쫙 제꼈다가 어깨가 나간 거예요. 이게 20대, 30대 때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 저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부드러운 것 같죠? 부드러운 것 같지만 꽤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막 방망 뛰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해도 마음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방에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시간 외에는 주로 동아리방에 가서 과제를 하기도 하고, 형들 누나들하고 과자도 먹고 얘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주로 동아리방이 참새방학관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한 복판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8, 9학번 독일어 교육과에 권혁규라는 형이 있었는데,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아주 극적인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다녔어요. 가슴 벅찬 표정으로 항상 이렇게 그렇게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수업 중간에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동아리방에 왔어. 사람 한 1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 3명 얘기하고 여기 과자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에이 사람만 안 되겠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 형은 사람이 많아도 그 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딴 사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어요. 사람이 많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한 1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이제 우리 다 들리잖아요. 그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기도하려고 그 수업 중간에 와서 그 10분을 들러서 기도하려는 그 마음. 근데 그것을 이제 너무 크게는 안 하지만 그 안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아, 내가 좀 이 간절함으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저렇게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아, 나도 계속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은 주위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열정은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열정 없는 사람이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거룩한 운동,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고 한인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거룩한 무브먼트가 안 일어나면 이 시대가 되겠습니까? 열정 없으면 이 시대가 살겠습니까? 그냥 그저 맹숭맹숭하게 앉아가지고 의자만 데피고 있어가지고 이 시대가 살겠냐고요. 벤치 워머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열정이 없으면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 당대의 지금 유럽 같은 모습을 우리 초국에서 볼지도 몰라요. 저 그런 위기감, 절박함을 느낍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 운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걸 바꿔 말하면 열정이 있으면 이 시대의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한 명을, 또 두 명이 또 두 명을, 네 명을, 그래서 이렇게 막 연결된 사람들이 거룩한 불길처럼 무브먼트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98편 같은 이런 찬양을 읽으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 이런 찬양을 그냥 맹숭맹숭하게 읽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문제인지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 그 그릿으로 우리 찬양해야 해요.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드립니다. 군인에게 있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군인의 자랑이자 보람이자 영광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은 군인의 명예이죠. 1절 말씀에 제가 딱 보니까 성가대가 일어서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온 회중들이 그 선포에 응답해서 아멘 아멘,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화답하는 이런 장면들이 막 그려집니다. 저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몇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성가대가 온 열정을 다하여 쫙 찬양 올려드리고 온 성도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정말 우리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몇 장면 중에 저는 꼽고 싶습니다. 뭐 금요 예배에 오면 우리 모두가 성가대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회중석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가대석에 서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열정 없이 서서 열정 없이 찬양하는 것은 좀 죄송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성격 탓일까요? 저는 성격이 방방 뛰어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격 탓일까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성격 탓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에 마음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열정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어떤 기질과 성격과 뭐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새 노래는 처음 만든 노래가 아니겠죠. 예,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선포하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도 찬송했고 좀 전에도 찬송했지만 찬송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하라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익숙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한 그 가사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먹는 밥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먹으면 새 밥이죠, 그죠? 맨날 보는 얼굴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또 반갑습니다. 맨날 보기 때문에 안 반가운 게 아니죠. 가족들 얼굴 맨날 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반갑게 굿모닝 하고 아침에 인사하는 거죠. 또 새날이니까요. 또 그렇게. 어느 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는 엄마랑 뽀뽀하세요? 뽀뽀하지. 이유. 아들이 이유하긴 하지만 아빠랑 엄마가 뽀뽀를 한다는 그 사실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뽀뽀하는 것도 보여주고 아이들도 뽀뽀해주고 서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뭐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너무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물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드러누워 있으면 하나님 아실지 몰라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낙심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또 내어놓고 서로 확인하고 그럼 서로에게 열정이 전염되고 서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이 지루해지면 안 돼요. 찬양이 막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집사님께서 성경을 10독하시고 11독제를 시작하시는데 다시 보면 또 새롭고 또 벅찬 감격이 있어서 또 기다려지고 내일의 성경 통독 시간이 또 기다려진다는 거죠. 그죠? 몇 번 봤는데 지루하지 않겠어요? 근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새로운 은혜가 샘솟듯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우리 좀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찬양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 98편은 찬양의 주제를 세 가지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것은 옛 승리에 대한 기억에 근거하여 찬양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예? 기이한 일, 오른손, 거룩한 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왔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최강 그 애굽의 전차부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 크신 편 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 옛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을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열방이 그것을 보고 간담이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끝, 여러분 땅끝이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땅끝,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만 땅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 이미 땅끝이 나오는 거죠. 예? 출애굽에 이미 땅끝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서 이미 땅끝, 그 선교적인 전망과 비전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만 살짝 구원해가지고 그들만 초우슨 피플로 그들만 선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땅끝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것이 출애굽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왜곡된 그 선민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 헛발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좋아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땅끝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런 선교적인 열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 그때 처음 오신 것이 아니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로고스, 인격적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창조의 동역자이고 창조의 주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으로 멸망에 처하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의의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의의를 갖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단지 그 일만 딱 감당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셔서 헤븐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 그 일에 현재적으로 동역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특별히 이 시대에 한국민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버겐 카운티 이 북부에 뉴저지 초대교회를 이런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삼터와 일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이여, 우리가 온 땅이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찬양했는데, 온 땅이, 온 열방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만물이 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떤 눈으로 보면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가잖아요. 예? 점점 깜짝깜짝 놀랄만한 소식들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예? 한편에서는 정말 아주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악들이 행해져 가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놀라운 과학이 막 발전해 가요. 하나님 없이도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과학으로 영생불사할 그런 작업들을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막 쌓아가는 거죠. 이런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과학이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동역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역전을 이루시는 그 도구로, 발판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그 뒤에 계속 보시면 5절에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오케스트라를 막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의 뭐 밴드를 막 동원하는 것처럼 기타와 뭐 베이스 기타와 작은 북, 큰 북, 심벌 막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 목소리로 막 몸짓으로 댄스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린 이 공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예배라는 것이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여서 드린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예?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가지고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두 예배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열정은 전염된다 말씀드렸죠. 찬양 드릴 때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열정을 좀 전염시키고, 혹시 막 뜨겁게 찬양한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세요. 불똥이 조금이라도 좀 튈까 싶어서 좀 같이 가가지고 그 불똥 좀 받고 같이, 또 다음 주에는 또 한 명 또 열정 없는 사람 있으면 또 데려가 옆에 놓고 불똥 튀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상향평준화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컨셉은 상향평준화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도 리더가 잘 나누고 리더가 잘 리드해주면 우리 다 리더 수준만큼 크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탁구 잘 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나타나면 상향평준화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 우리가 한참, 여러분 아시죠? 족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 족구가 왜 안 될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보리라 막 이게 절치부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그러면 점점점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도 내가 좀 더 다음 주에는 좀 더 뜨겁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좀 품고 오셔야 돼요.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이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충분하지 않고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분, 얼마쯤 더 벌면 만족하시겠어요? 록펠러가 조금 더 그랬어요. 조금 더. 여러분, 어느 정도 열정이 만족하시겠어요?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장차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그런 찬양입니다. 역사를 종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제도 그리스도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과거에 우리를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예?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찬양이에요. 과거의 그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장차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마지막에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열정 없이 할 수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저처럼 많이 움직여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으로는 정말 이렇게 주님께 또 좀 드리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의 7절부터 보시면 이 오케스트라의 스케일을 넘어서고 있어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 큰 물들이 박수하고 있어요. 해변에 파도가 부딪힐 때 촥 하고 부딪히는 그것을 시인은 지금 바다의 큰 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들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산 골짜기에 부는 바람 소리, 쉬 하고 부는 바람 소리를 지금 예, 찬양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영성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온 세상이 막 불만이 가득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영성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비판할 것밖에 없고 짜증날 것밖에 없고 그냥 집안 꼴을 봐도 뭐 이렇게 짜증날 것밖에 없고 교회를 봐도 막 욕할 것밖에 없고 뭐 나라를 보면 분노하고 대통령은 뭐 하고 있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막 신문은 뭐 에이 그러면서 신문 막 찍고 계속 그런 영성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대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러 오신대요.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다고 합니다. 참 자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첫 에덴보다 훨씬 더 나은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적인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주가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좀 어떤 해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는데 좀 특별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1987년 여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여정에 좀 획기적인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정말 나의 인생의 어떤 그 신앙에 좀 갇혀 있었던 열정이 좀 터져 나온 그런 한 해. 아, 말씀이 읽어도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는데 또 감격이 되는 이상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에 감격하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막 대피고 이 세상을 막 축복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한 해로 우리 인생에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열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인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도 시인으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걸어가는 순례자로 부르셨고 순례자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며 열정적으로 나아가며 시온의 대로를 그 가슴에 품으며 나아가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며 함께 어깨동무하여 동역하며 이 광야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우리들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